여러분들은 먼 미래에 왕으로 다시 임재하실 재림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재미있고 마음속에 오래 기억될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적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족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성경 가운데 가장 지루하고 가장 읽기 쉽지 않은 본문이 있다면 족보일 겁니다. 제가 어릴 적 혹은 젊었을 때에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으려 했던 많은 친구들이 성경을 읽고자 하여 성경을 읽다가 포기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한 이유가 쉬운 신약부터 읽었는데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 무슨 놈의 알지도 못하는 이름과 뭘 자꾸 낳고 뭘 이렇게 자꾸 낳는지 모르겠다, 이게 성경인지 정말 지루해서 못 읽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그 조상들을 기록한 그 족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 족보를 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무의미지도 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뿌리와 여러분들의 현재까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족보입니다. 족보만큼 가장 간략하고 가장 짧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16절에 되는 이 내용을 통하여 누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까지의 시간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 기록된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충분한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요. 읽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족보를 공부하려면 성경 내용을 전체를 다 이해하고 꿰뚫지 않고는 아마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족보가 문제가 아니라 족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캐치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 문제이죠. 오늘 그래서 족보 속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성경에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런데 이 족보를 면밀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아마 공통된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족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마 저가 같이 읽었는데 족보가 정말 다르다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족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족보이지만 그 계보가 전혀 다른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의 아버지가 누가복음에서는 헨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헨리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헨리의 아들이 요셉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15장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웃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맞단을 낳고 맞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야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만 정확히 가지고 있다면 야곱과 헨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마태는 야곱을 요셉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를 헨리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설마 두 아버지를 둔 요셉은 아니었겠죠? 어머니가 두 번 가서 두 아버지가 있지는 않겠죠? 사실 마태가 쓰고 있는 족보와 누가가 쓰고 있는 족보는 전혀 다른 계보로 보통은 한쪽은 요셉의 계보이고 또 한쪽은 마리아의 계보입니다.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서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요셉의 족보를 따라서 그 조상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 그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있습니다. 헨리라는 인물은 사실은 딸만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마 첫 딸인 것 같아요.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딸밖에 없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재산이나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때로는 사위가 그 장인의 계보를 이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은 자기 장인이었던 헨리의 가문 속에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그 내용인데, 사실 우리와는 다르게 이 헬라어에는 사람의 이름 앞에 정관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란 말은 더라는 영어에 쓰이는 그 정관사지요. 정관사를 통해서 더 조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야콥 이렇게 더를 쓰는데, 이 누가복음 요셉의 이 부분에 가서는 정관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의 족보이지만 그것이 요셉이라는 남성의 이름을 빌렸었기 때문에 정관사를 쓰지 않고 그나마 이것이 요셉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이다라고 설명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의 족보와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두 족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마리아의 족보였던 누가복음과 요셉의 족보였던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드러내는 계시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즉 다윗 왕권을 이어갈 왕위에 등극할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실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족보는 다윗의 왕의 계대를 따라서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왕의 다음 왕위를 이은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왕의 아들을 솔로몬을 소개합니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는 말로 다윗 왕의, 즉 요셉의 계대 속에 등장하는 다윗 왕의 아들을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의 형제가 이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소개합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이게 순차적으로 밑에서 위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쌓아 내려가는 마태복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아들은 나단이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이 다윗 왕의 아들은 나단으로, 바세바가 낳은 네 명의 아들 중에 솔로몬 다음에 있는 둘째 셋째 가운데 하나인 나단입니다. 결국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나왔지만 왕의 혈통이 아닌 나단의 혈통을 따라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왕위를 가지고 태어날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은 다윗의 아들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이 족보가 시작되는 끝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마태는 이 족보가 두 명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합니다. 자,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소개하고 있냐면 완전한 유대인이란 소개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모든 자들이 자기들의 시조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내용 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 왕으로 등극할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왕과 유대인으로 소개되어진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처음 출발했던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을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족보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의 끝을 시작을 어디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담이 그 예수님의 인간 시조라면 그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데 그 정체성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왕으로 오신 분이고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유대인으로 오신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고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퍼펙트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직임이나 그분의 그 성품이 한두 개로는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면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는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난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단순한 한 인간의 태어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강생하신 겁니다. 단순한 한 인간의 태어남이 아니라 왕으로서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첫 초림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두 족보는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와 누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면서 이런 예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놓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행한 일들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부활일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분명하게 오셨다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길,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오실 그 하나님, 초림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룬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될 것이고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맞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 가지 족보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무한한 영광이요 감사인데, 다시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고 우리를 인도해 드릴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